찾지 말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신앙고백서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손을 떼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조정대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섭리를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요. 특별히 섭리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요소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섭리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보존과 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원인, 즉 인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어진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네. 뭐 수만 년이 지났는지 수십억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대적으로 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화려했던 왕국들, 무슨 뭐 마야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런 화려했던 문명,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가고 없습니까? 쇠하고 없어지고 사장되고 지하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체계나 항공 이런 것들도 때로는 그 넓은 하늘에서 항공기가 서로 박치를 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신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바깥에서 별의 움직임들, 해의 움직임,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자기 마음대로 막 비껴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시사철이 바뀌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계절이 바뀌고 태양계가 제 위치를 찾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천지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실 때 제2원인들, 즉 인간들이나 자연의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이 아무런 강제 없이 자기 의지를 실행하게 하시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오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유의지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행하기도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이런 미래의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을 선택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개연성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2원인과의 협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완전히 배제시켜놓고 인간들의 의지활동 판단능력을 완전히 로봇처럼 만들어놓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연의 원리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판단의 사용 등 이런 모든 것들을 100% 활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것은 결국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된 것이지요. 인간들의 모략과 인간들의 권모술수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컷 인간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일에 보탬을 주고 마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다 전면에 나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2원인들을 앞장세우시고 그 뒤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부각되지 않는다 뿐이지 실제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영화에도 배우도 있지만 감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다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섭리의 세 번째 요소는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동이나 모든 인간의 활동과 생각들 또 그로 인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이거 사람이 뜻인데 이 뜻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해서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존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우리와 타협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간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보이는 일들이 뭘까요? 이적. 아까 말씀드렸죠. 제2원인을 100%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해를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과연 이런 것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본다고 하면 자연의 원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발적으로 매우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하면 다 어떤 원인과 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연과 관계된 일들을 사람들이 되게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린 일에 너무나 성급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정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아이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든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일의 원인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일의 원인이 뭔지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마침 차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위가 굴러 떨어졌어요. 용케 닿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위에서 바위를 굴려보낸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실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서 바위를 굴려버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이것은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일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작가가, 요즘에 뭐 전위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가가 스펀지에다가 물감을 이상한 걸 막 묻혀가지고 그 스펀지를 가지고 그냥 벽면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딱 이렇게 던졌는데 던지고 난 다음에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물체와 닮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새 모양이라든지 앵무새라든지 하여튼 어떤 이상한 모습을 딱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던졌더니 우연하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작가가 이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우연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화가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그림이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서 그 스펀지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 하는 점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가 실제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자신의 논리적인 이해로 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작가가 우연이라고 했지만 그 묻혔던 자신이 물감을 짜냈던 그 물감이 그 벽면에 그려진 물감을 그가 짜낸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튀길 때도 물의 양이나 그 다음에 물감의 농도나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스펀지를 던지는 어떤 그 힘의 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것이지 그런 그림이 그야말로 우연히 그냥 그려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신자들은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작정하시는 그 바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 작정하시는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섭리라 그랬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한 분이 아니라 말이지요. 마음에 품은 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어떤 일들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구원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택정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교리는 그냥 어떤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저 뭐 좀 이 지적인 사람이 공부하는 그런 하나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라고 하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런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거나 또 때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거나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현재적 활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현재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보존하고 주장해 가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운명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명이라는 거 알지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뭐 운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만났던 것은 운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명과 같은 것은 아닌가,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운명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교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해 나가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결정하신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섭리의 실행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실행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아시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제1원인자입니다.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운명론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어떤 일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어떤 근거에서 결국 이런 원리가 태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원인이 이런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B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인은 반드시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교리는 이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제일 원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론은 뭐냐? 운명론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의 원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아닌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것은 B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어떤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교리하고 운명론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원인 인간이라든지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놓아두면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은 뭐냐.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도 사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바대로 인도는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러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더 많은 계급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도저히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수가 된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운명은 어떤 의미에서 운명인가? 내가 과거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는 교수가 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남다르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교수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시간 속에 실행하실 때 모든 인간이 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100% 사용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는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뭐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박사가 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다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교를 믿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교를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수단을 100% 사용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자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자소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100% 사용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자신은 그것을 100% 그것을 사용해서 은혜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왜 내 삶은 이처럼 공고한가?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요. 이것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교리와 운명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결코 숙명론자처럼 아무런 노력과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되어 있고 자신의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삶은 내가 결코 깰 수 없는 삶의 틀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영원전에 작정되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는데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말씀 읽고 경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결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지 그 결론을 이루어내는데 그 결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삶의 법칙을 100%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인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는 교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묶고 놔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기도만 하면 그저 마음의 원함만 가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교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과 수고와 순종과 신실한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신중한 사려 깊은 판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 이런 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운명론자처럼 우리가 택함 받은 신자라고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면, 그저 너희들은 섭리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100% 그냥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라. 그렇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을 쫓아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악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한 5, 60년 전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피살되고 수십 년 전에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회가 온갖 악으로 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온갖 괴로움과 실망거리가 널려 있는 것이지요. 끔찍한 재난과 참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죽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신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가? 과연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실존적 질문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을 하박국서나 시편 73편이나 그 다음에 욥기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4절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천사가 타락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범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그냥 놓아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죄의 창시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간접적인 죄의 원인자는 아니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지요.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꾀임을 받을 때 잠깐 하면서 절대 먹으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였습니까? 왜 그냥 그렇게 죄를 짓도록 놔두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유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죄는 뭐냐라고 할 때 죄는 어둠의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왕국이 있고 어둠의 나라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죄는 어둠의 나라로부터 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천지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어둠의 왕국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죄 문제를 인간의 불완전에서 찾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한하고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면 피조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피조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났는가? 이 불완전한 구조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죄를 짓는 일이 손쉬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은 숙명론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불완전하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도 우리는 이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럴듯한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용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큰 구속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를 짓도록 허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아담의 공로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시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뭐 이런 말씀처럼 보이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구절만 잠깐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보복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형들이 행했던 그런 악이 결국은 선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허락하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고난이 있고 일단 불행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한 논리지 죄 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주장은 논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놀부가 말이에요.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발라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했다라는 이런 원리는 이미 악이 있는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최초 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뭡니까? 죄가 어떻게 허용되었습니까?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는 천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랬거든요. 결국 천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택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으로 죄가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밖에서 죄가 일어났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범주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절에 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용. 여기 보면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악한 일도 행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허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이 말은 죄를 도덕적으로 승인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했다라는 뜻으로 허용이라는 뜻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용하셨다는 말은 물리적 성격이에요. 도덕적 성격이 아닌 물리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온당했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은 물론 악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심과 섭리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유발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 5장 4절에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설명해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시고 그 밖에도 때로는 그 죄를 명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언급했죠. 도덕적으로 합당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죄도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개입이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개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대로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거룩한 뜻들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허용이라는 말은 죄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죄를 허가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예, 죄를 허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승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죄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냥 놔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막 나가도록 그냥 놓아두신다라고 그랬죠. 그냥 방치하신다. 유기라고 그래. 그냥 너멋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중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내팽개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섭리하는데 지쳤다. 너희들은 내 섭리 바깥으로 그냥 나가라. 그냥 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철회한 것이죠. 그냥 거두어 드린 것이죠. 그냥. 그렇다고 하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을 그냥 내팽겨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언제 허용하시는가? 언제 죄를 허락하시는가?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실 때 죄를 짓겠죠? 그 다음에 죄의 기회를 제거하지 않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때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 자기 정욕을 따르려고 할 때 그냥 놓아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친구하고 대화하는 중에 친구의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그냥 허락해 버릴 때 그럴 때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꾀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은 꾀인 게 아니라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냥 넘겨줘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그냥 역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그 아합을 유인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자 입에 넣는 것을 봤다라고 미가야 선자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시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허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주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자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집어줬는데 떡 한 조각을 집어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큰 실수와 죄를 범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들에게는 결국 그런 것들까지라도 그 뼈아픈 실수와 그 죄 이런 것들까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은혜로 초청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결국은 최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는가라고 할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의 타락,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뭐 왜 그러면 죄를 허용하시느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설명할 수 있겠죠. 천사의 타락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죄를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의문이 많아도 성경이 대답하지 않는 바를 가지고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리와 상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묻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가 과연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보려고 하는 것과 침묵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을 보려고 하고 침묵을 들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일들은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죄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죄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죄가 뭔지를 실제로 안다는 것이지요. 죄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실제로 죄가 뭔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셔야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달리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어떤 선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에게도 때로는 이런 악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중생한 다음에도 아주 깊고 깊은 타락의 길로 때로는 인간들을, 신자들을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의 핵심이 이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교리가 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이제 외적으로 드러내시는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에 우리가 무엇 하나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인간들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해 하시고 또 책임감을 부여하셔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가만 눈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여건들을 바꾸시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주의 뜻을 구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죽음과 질병과 이별이 있는지를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지언정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